사람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알고 살아가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불분명함 가운데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 잘 될 것이다, 혹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걸 알면 좋은데, 살다 보면 정말 시간 가운데 쫓겨서 먹고 사는 것, 혹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작 자기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이 삶이 맞는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 기쁨, 혹은 은혜,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자꾸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쁨, 감사,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삶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작을지라도 이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 우리 공동체, 비록 이 속에 더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들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은혜, 기쁨의 것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대와 감사가 있으면요,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욱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삶은 불안하고 혹은 이 불확실성에 살아가라고 그런 주신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감사의 삶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기대가 있을 때 정말 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것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24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큰 기쁨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노래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저 산도, 또 바다도, 나무도, 혹은 새와 혹은 다른 이 짐승들도 혹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통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칸이든 혹은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 모두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의지할 뿐인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여기 시편 24편뿐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에도, 또 역대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정말 이 땅에 가장 복된 열국 가운데 가장 복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의 모든 시작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살게 됐지? 그걸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창조 때 보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바다와 땅이 분리되면서 땅 위에 사람들이 터전을 내리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곡식도 심으면서 삶의 터를 내린 거고요. 이제 그 바다와 이 땅이 경계됨으로써 안전을 얻었던 거죠. 또한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명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강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통해서 배울 때 보면 4대 문명지 발상지를 보면 대부분 다 강가죠. 나일강, 황하 혹은 메소포타미아, 이 강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명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됐던 거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강들 위에 건설하다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하셨으며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 우리가 개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된 것이며 이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 알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주권자이며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상황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거기에 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따로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사람인가?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바로 이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꼈던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다윗이 바라볼 때 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은 뭐냐면 이 손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행실의 근원지입니다. 즉 이 손을 가지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죠. 이 손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할 때 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손을 가지고 자기 이웃 가운데 해를 끼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그리고 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이것 하리라, 이것 하지 않으리라 정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을 봐도 마음이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움직여서 불의한 것을 보고 하기로 결정해버리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함이 가득해서 죄에 익숙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각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도적질, 간음, 불의한 것이 나올 때에 그것들을 너희가 깨끗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청결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학의 용어 혹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볼 때 회심입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시간, 회심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그게 없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물론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이 한 번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한 번의 이상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또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었다는 역사는 반드시 한 번은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기억되고 그분 앞에 살기를 결정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에게 열려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이 회심에 관하여 잘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예수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거듭남, 회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약하면 사는 내내 난 정말 구원 받았나?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회의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 중에도 내가 정말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하고 악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감화될 때에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함의 역사는 이 당시는 그의 마음을 스스로가 깨끗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끗해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온전히 영접할 때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렇거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불의하고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약하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헛된 것이 찾아오면 자꾸 마음이 가요. 자꾸 눈이 가요. 그걸 붙잡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본다면, 그 잘못된 것에 이 내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결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 신앙의 교제를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맹세, 거짓된 증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왕이면 내가 거짓된 것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서 핑계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자꾸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됨으로 자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왕이면 거짓과 불의와 허탄한 것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직과 은혜와 거룩한 것에 가까이 살려고 정말 주 앞에 은혜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네 가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의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헛된 것으로 목적 삼지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은 바로 그 복된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면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끌어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 감동이 여러분을 이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하고 싶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이 그에게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채우시고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여기 6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조차도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에 착념하시고 헛된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어떤 교회나 혹은 집회에 요청받아서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 나와서까지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거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으면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예배했다고요? 아니요, 이건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제가 경고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과 재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예배했다고 말하면 과연 그 마음이 떳떳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참된 예배자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바빠요. 오늘 돈 생기는 거 생겼어요. 내가 그거 가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를 타협하듯이 오늘 예배를 빠져도 되는 것처럼,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집례했습니다만 전 일부 예배 분들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비록 바쁜 삶의 여정이지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먼저 하셨다는 건 잘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삶의 바쁨이 나올 수 있어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예배와 바꾸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어떠냐? 자기 앞에 그 어떤 가림도, 어떤 그 장애물도 없어져 버리기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만 오직 자기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외쳤던 것이 바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높은 시온산에 나올 때, 그들이 정말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올 때,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혹은 장애물이든지 그것들이 자기를 가로막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갈 때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을 때에 성전문이 열려지기를, 그 어떤 장애물도 내가 자기 앞에서 치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앞에 가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나도 그분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그 결심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이런 기대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만나리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장엄한 이 영광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비춰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낮춰지는 그 모든 상황, 그리고 이것을 경험 그 생각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외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고 오직 나의 마음이 주께 정하여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순간이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특징을 말하면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존귀와 위엄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그 영광을 얻으실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자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에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삶에 생겨난 거죠. 본문 8절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거기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늘 침략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마치 강한 용사와 같이, 전쟁에 능한 승리자와 같이 표현하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내 삶에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영광의 왕을 예배했을 때, 그 영광의 왕이 이제 나를 이끌어갈 때, 이분은 강하고 능한 분이요, 전쟁에 능한 분이, 내가 내 삶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결코 지지 아니하리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을 지키시는, 내 삶에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요, 또한 내 삶에 강하고 능한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영광의 왕이 내 삶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대충 드려놓고, 예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뭘 기대한단 말입니까? 이 예배 오실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신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그의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이, 그의 앞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여러 지역을 돌아갈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빨리 우리의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지요. 결국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가졌던 그 감격은 너무 컸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도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민족이 우리를 대적하여도 능히 이기리라, 그가 가졌던 기대였던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은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싸우게 할 때에 블레셋도 그 어떤 나라도 그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들,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며 나를 이끌어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앞에 예배에,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 왕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 왕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2024년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온 성도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올려드렸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직 주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모든 성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 예배의 시간시간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